네,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집중적으로 같이 묵상하기로 같이 나누기로 바랍니다. 네, 크리스마스 되면 가장 여러분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산타크로스가 가장 생각을 받긴 한데 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먼저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 네, 산타크로스 선물 또 기쁜 날, 노는 날, 연인과 함께 즐기는 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걸 거예요, 그죠? 네, 영화에서는 나 홀로 집에처럼 그렇게 혼자 가족들이 여행을 가다거나 혼자 남겨진다거나 아마 그런 거를 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글을 읽었는데 사탄의 전략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위해서 사탄은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고난을 주고 돈을 빼앗고 삶의 어려움을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탄들이 아, 아무것도 하던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깐 우리도 쉬어보자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멀어 전부 다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해서 물질이 풍요하고 돈과 시간이 남고 옛날에는 사탄이 그렇게 괴롭힐 때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더니 이제 시간이 많이 주고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반대가 됐다는 겁니다.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옷과 먹을 것을 다 마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세상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해주자. 시간을 많이 주자. 여유를 주자.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떠나서 나가고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된 것처럼 살아갈 거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전략이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갔고 심지어 크리스마스까지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크리스마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이 있다면 네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The word become became이겠네요. 네, 다시요.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라. 사실 이 말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크리스마스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일에 대한 정말 중요한 신비를 담고 있고 너무너무 스펙타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는 시저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명령을 하기를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하라 이름을 거기다가 놓아서 이름을 둔다는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각각의 이름을 다 정한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얼마큼의 돈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호적을 하였고 명을 하였는데 이 호적은 구레뇨가 퀴린에는 사람이 수리아 충독을 했을 때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전쟁 위쪽에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 그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충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름을 다 기입하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네 요셉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된 상태에서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그때의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해 주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다시 1절로 가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투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현상에서는 세상에서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갑자기 명을 내려서 예정에도 없던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두 사람들이 내려와서 베들레헴의 그 지역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예정하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미가서 2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레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은 유다 지역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그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땅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로마 황제의 그 권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라고 말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로마 황제가 있기도 전에 400년 전에 미가의 예언대로 이미 예 로마 황제 그 사람이 있기도 전에 네, 미가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예언된 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 땅 조그만 고을에서 정말 이름 없이 탄생한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온 로마 제국이 움직였다는 것이 정말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근데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로마의 제국을 이용하셔서 네,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초라한 아이의 출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라한 출생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 출생이 단순하고 평범한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근본부터 이 예전 오래때부터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신 분이 그 하나님이 이 땅 끝까지 하늘과 땅 전부를 다스려 참 평강을 이루실 그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세 때문에 이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십니다.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같이 묵상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셨냐면 한 나라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을 찍어서 말하기를 너는 내 종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어야지 어떻게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저 땅에 가서 계속 삶을 이어나갈 때에 자기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나의 종, 다른 땅에, 바벨론 땅에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애굽에서 끄집어내도록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지금 그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또 시간이 흘러서 이때가 되어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로마의 황제 예,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때를 절대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정확하게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때에 맞춰서 여러분 정말 때가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한테 나게 하셔서 우리가 여자한테 나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로마 문명이 발달하여 법적인 시스템을 마련으로 해서 전 세계에 평화가 도래한 때입니다. 전 세계에 평화가 도래한 때래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것처럼 로마는 가는 곳마다 군대를 보냈고 그곳에 길을 뚫어서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뚫어놓은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가 팍스로마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너무 좋은 때가 이때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이용하신 거예요. 이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정해진 시간은 적절하고 알맞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계시되어야 할 정확한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결정한 기회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고 그때가 예언이 성취된 때였고 그때가 세상에 가장 힘센 로마의 통치자를 이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때여야 되고 지금이 여러분의 구원의 때여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이때가 여러분이 구주를 입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계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우리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면 지금 같은 시대에 태어나면 병원에 태어나서 따뜻하게 엄마의 품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이렇게 태어나겠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집 가운데서도 똑바른 방 안에서도 있지 못했고 짐승을 키우는 구유 아래 그 짐승의 염물을 먹이는 그 통 아래에 태어나서 누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구조를 보면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밑에는 1층 안에는 밑에 짐승들을 키워서 여기 염물이 있었고요. 위에 2층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알 수 없지만 경제적인 사정인지 알 수 없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 집에 찾아가서 급하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그 아이가 누였던 곳은 말들이 또는 뭐 다른 짐승들이 먹어야만 하는 그 짐승이 먹어야 하는 음식 가운데 그 장소에 예수님 놓이신 겁니다. 그 자체가 정말 겸손하고 황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자체로서 이 땅에 내려온 것도 겸손한 모습이지만 처음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와 마찬가지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런 삶이었고 계속해서 그 삶 자체도 겸손과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셨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독생자였었고요. 원래 아버지의 독생자였습니다. The only son이에요. The only son. 영광이 넘치는 분이셨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라. The word was with God. 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원래 헬라어에서 with를 표현하는 말은 쉰이나 메타를 사용합니다. 쉰이나 메타. 그런데 여기에는 그 함께라는 단어 쓴 게 아니라 원래는 프로스라고 해서 to라는 단어를 전치사 썼어요. to. 그러니까 원래는 the word was to God이에요. 또는 toward God이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있던 말씀. 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와 이걸 어떻게 위드로 번역할 수가 있지? 향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를 마주보며 향해서 있는 것을 위드로 번역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프로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바라보면서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바라보면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프로스예요. 그 애절한 마음, 갈망한 마음,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점점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표현이 전치사 플러스 투예요. 이게 투어드예요. 누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근데 위드는 이미 정지된 상태를 얘기할 때 위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건 움직임이 아니에요. 정적인 상태지. 플러스는 움직임이에요. 이 전치사, 이 투는. 그러니까 전혀 느낌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성경학자들이 이걸 위드로 번역했는지. 저는 느낌이 너무 안 살아요. 이게 헬라어를 읽으면 향해 가는 느낌이에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너무너무 이 아들이 아빠와 함께 하고 싶어서 계속 그냥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은데 자녀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떨어지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죠? 자녀들은 계속 자기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계속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분을, 나를 향해서만 바라보고 있는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분을 끄집어내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려가야 될, 향해서만, 향해서만 가야 될 그분이 이제는 말구유를 향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비하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원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교제 가운데 이 교제를 떠나고 싶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 너무너무너무 좋았던 그것을 스스로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크리스마스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어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 그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낮은 자들에게 찾아온 복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됐습니까? 예, 목자에게 전달됐어요. 밖에서. 목자는 그 당시에 사회에서 보면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천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 없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목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나쁜 일을 저질러서 마지막으로 가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험불한 사람들에게, 험불한 사람들을 목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메시지가 전해진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마라 얘기하고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까 복음 가운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실 험불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세상에 있어서 아무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말할 때 너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지렁이 같은 놈아. 네, 여러분 지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낚시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렁이 만지기 싫어서. 네, 기다리는 시간은 괜찮은데 지렁이 만지기 싫어요. 네. 여러분, 우리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귀용아, 그런데 이 지렁이 같이 아무것도 아닌 너를 위해서 내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기쁨 가운데 이제는 머무러라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1절에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의 동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제가 군데군데만 읽어드리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이야기하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는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의 메시지를 이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는 단순히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11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다윗의 동네도 중요한데 두 번째 말은 너희를 위하여가 또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저 자신을 위하여 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가운데 이 메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9장 1절, 2절, 6절인데요.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너질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에게 이제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존재가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그 임무를 맡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자로 예언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14절의 마지막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중에 있는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이 전해졌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똑바로 안 읽을 때는 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다 전해진 줄 알았어요. 네. 하늘의 영광이 당연하고 땅에는 평화가 당연한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선택했던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놀라운 소식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는 기쁨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안타까움 가운데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험불이 예수 그리스도만 험불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비천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휘부리스를 버리고 그 교만한 그 모습을 버리고 험불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나아간 사람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유용한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안이라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는 원래 독사라는 표현입니다. 독사예요. 원래 헬라어의 이 뜻은 오피니언이에요. 원래는 진리, 그러면 글로리 이런 뜻이 아니라 오피니언이에요. 의견이에요. 누군가의 의견을 했을 때 그것이 옳냐 틀리냐를 계속해서 디베이트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독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싶은데 처음에 이거를 하나님일 수도 있어라고 하는 오피니언으로 얘기한 거예요. 원래 그리스에서 이게 진리야 라고 할 때 말할 때는 에피스테메를 사용합니다. 이게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이게 진리야 라고 할 때 에피스테메.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오늘 말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appearance인 그가 하나 opinion으로 독사로 주어져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참 놀라웠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서 네, 증명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건 5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쳤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냥 앉아서 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지 라고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왔을 때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열두 사도들이 죽어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오피니언이 트루스를 되게 만든 겁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광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의 의견으로 나는 아직 내게 잘 모르겠어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이것이 흐리멍텅한 오피니언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트루스야 에피스테메야 진리야 라는 것으로 여러분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드러냈듯이 이제는 그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길 바라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두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그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이 땅에 보내서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예수님 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힐지도 몰라요.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비하의 모습,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 말구유 가운데 누이셨고 그 고난의 시간을 다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십자가 못 박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또 한 번 또 보겠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평화가 이제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가로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만들면 그리스도를 또 이 땅에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의지하지 못하고 또 반목하고 미워하고 하면 또 담을 만들고 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태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는 너희에게 영광을 주었으니 발음이 안 되네요. 영광을 주었으니 너희들은 내 자신을 드러내라고 삶을 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있어서 이게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중요한 네 마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디는 The Word was became flesh. 멋있게 끝나려고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아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좋을 건데 그 네 마디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어 단어를 선택해야 돼가지고 네, 다시 네. The Word became flesh. 네. 크리스마스는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서 우리가 선물도 하고 이게 반짝이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